자, 걸어서. 네, 요새 암송을 못 하고 있어. 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들어가세요. 네, 오늘 말씀 짧죠? 지난주에 목사님 예고하신 바대로 오늘 받으신 말씀이 아주 네, 다음 주에는 출제자 먼저 시작하시죠. 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자, 간만에 한번 다 가볼까요? 자, 3분단부터 오늘은. 아니요. 요쪽에서부터, 네. 네, 한 줄씩. 한 줄씩 하죠, 그죠? 한 사람씩 하면 너무 그러니까.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줄. 이제는 아멘. 자, 예, 네? 아닙니다. 요거 지금 하는 거 보고 좀 그렇다 하시면 다음 주로 하는 걸로. 자, 네, 같이 하시죠. 모멘인과 시작. 형제니, 예. 그, 하나 되라는 말씀. 아니면 잘하셨습니다. 아멘. 예. 자, 다음 줄.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이니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자, 방송실 시작. 그러라. 아멘. 자, 2분단 맨 뒤 줄. 걸으라. 아멘. 갑절. 아멘. 갑절. 아멘. 보셔도 됩니다. 네. 네. 하나, 아멘.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1분 단은 다 같이 하죠. 예. 네. 아, 그냥 앉아서 뭐 다 같이 하시죠. 예. 네. 시간이 없네요. 시작. 뭐, 예. 네. 저쪽. 아이, 그게 다음 주. 네. 자, 11월 첫째 주 오늘 받으신 11월 첫째 주 엄청 깁니다. 두 배예요, 두 배. 자, 네. 자 이거 우리 한 줄씩 그 같이 맞춰가면서 읽어, 이렇게 다른 분들 읽으시는 거 이렇게 목소리 맞춰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네, 다음 주 말씀 목사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봐서 저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렇게 못할 만한 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또 다 되는 그런 또 것들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자, 우리 같이 찬송 몇 곡도 같이 또 하시는데요. 오늘 그 저 간증이 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그 찬송 아니 찬송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간증이 있으신 분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절할 때 이렇게 좀 수월합니다. 이렇게 664장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664장입니다. 664장입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같이 해보십시다. 찬송은 아마 다 배운 찬송들이에요. 제 기억에는. 네.
지셨나요? 오 주님 넓고 크신 사랑에 오 주님 크신 은혜에 생수의 강물 넘쳐 흘러 이 몸을 적십니다. 생수의 강물 넘쳐 흘러 입니다. 주옵소서. 전하디 전하니 몸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이해 그 몸에 피 그토록 흘렸나요. 주님 넓고 크신 사랑에 오 주님 크신 은혜에 생수의 강물 넘쳐 흘러 이 몸을 적십니다. 생수의 강물 넘쳐 흘러 이 몸을 적십니다. 이 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오이해 그 가시관 그토록 쓰셨나요. 오 주님 넓고 크신 사랑에 오 주님 크신 은혜에 생수의 강물 넘쳐 흘러 이 몸을 적십니다. 생수의 강물 넘쳐 흘러 이 몸을 적십니다.
아멘. 546장을 해보십시다. 546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요.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주는 너 위해 목자 되시사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영원한 생명 그때 얻었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너 위에 쓴 잔 이미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목자 함께 가시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678장입니다. 678장. 예, 주여 어린 사심이 678장. 지난번에 우리 은지 자매가 그랬어요. 사슴 시리즈는 다 좋다고. 예, 주여 어린 사심이 678장입니다. 하시는 찬송 오늘은 두 곡만 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찬송 886, 예, 886입니다. 886입니다. 886. 예. 주안의 거하리, 예? 주안의 거하리 886장입니다. 주안에 거하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안에 거하리 나의 선한 목자 되시네 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지셨네 주님은 날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셨네 나 또한 주님이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 가득 채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이 이끄신 대로 완전한 주님 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리 하늘에 갈 때까지 악보가 맨 마지막 마디에 맨 마지막 마디가 두 박자로 돼야 돼요. 이제 이게 제가 악보를 전체를 다 다시 그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지막 마디에 이렇게 못 갖춘 마디 앞에 시작되는데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정박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좀 종종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그게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그러는 건데 2쇄에는 다 바로 잡았거든요. 근데 1쇄가 지금 여러분이 1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세 박자로 돼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채은이가 그럼 골라봐. 911, 911, 912, 예, 912, 912장, 예. 너 시험을 당해. 예. 예. 너 시험을 당해. 예.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권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별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아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 간증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울증을 깊이 알았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몸무게에서 10kg가 빠졌었다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 간증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 이틀 밤에 걸쳐서 글을 써갖고 이제 간증을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사단 마귀의 그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2년 6월 달쯤 사랑침례교회를 나오게 거기부터 해야 돼.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2012년 6월 달쯤 사랑 침례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나왔어요. 오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제 설명을 하자면, 전 1988년도 3월 18일에 그 구원파라는 이호환 목사님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읽는 게 낫겠네요. 복음전도 집회 말씀을 월요일과 토요일까지 읽는 것을 듣고 금요일쯤에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 가로 열고 닫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좀 저기에요, 좀 행설수설해요. 왜 그러냐면 밤에 써가지고 이해하세요. 예. 네. 그래갖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무덤에서 묻히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계시고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2000년 전에 흘리신 주님의 피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러니까 가로 열고 죄 용서하셨 종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가로 열고 죄 용서에 대한 유효죠. 그것을 믿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고,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그 구원, 그러니까 새친 구원파죠.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 모임이라는, 그것도 새친 형제 모임이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5년간 별 생각 없이 구원받은 기쁨 하나로 남편의 음주로 인한 가난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활은 지금 생각하니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은 아주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지역 형제 모임에 전도 부탁을 하기 위해 장로 형제님 가족과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서 많은 회의와 좌절과 영적 우울한 기간을 약 10여 년간 겪으면서 사랑 침례 교회를 알게 되었고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처음에는 킹제임스 왕을 섬기는 줄 알고 이단인가 했어요. 킹제임스 책을 보고 들어가는 그 입문에 보면 킹제임스 왕이 뭐 명령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긴 또 뭐야 여기 이단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말씀이 그냥 정동수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이제 의아해 했지만 뭔가 모르게 말씀이 이끌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나름 기쁨이 있었으나 또다시 기쁨을 잃게 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남편은 전에 다니던 형제 모임 교회에 나가고 저는 정동수 사랑 침례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 그 후로 이제 저기 1년간 각각 남편은 그 교회 저는 사랑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1년 후에 저하고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교회가 인천 논현동으로 이사도 가고 남편과 의논 끝에 복된 소망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살짝 이제 수혜를 와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떤가 하고 이제 간을 살짝 보고 저쪽에 또 한 교회 가갖고 간을 살짝 보고 아 이쪽 교회로 가자 이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박 목사님이 킹제임스 쓰는 목사님이라는 건 알았죠. 그 당시에는 목사님 뭐 얼굴도 모르고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교회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그래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소망 침례교회로 온 지 3년 7개월쯤 됐을 때예요. 어느새 3년 7개월이 흘렀네요. 그래갖고, 2012년 6월쯤에 왔어요. 그래갖고, 13년, 14년, 이제 15년 6월, 그러니까 16년 2월. 올해가, 16년 2월 때부터 제가 우울증을 깊게 앓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3년 7개월쯤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정말 즐겁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적인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기독교 방송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방송을 좀 보는 사람은. 춘천 한마음교회, 밝혀도 될 거예요. 뭐. 그죠?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에서 하는 오직 주만이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니 나의 간증은 너무 밋밋한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나이 탓으로 알고 나이 먹으면 잠이 안 온다더니 그런가 보다 했고 잠을 꼬박 안 자고도 아침에 일을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자꾸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게 됐어요. 피곤하고 정말 이제 막 뭐 땀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아지겠지 하면서 했는데 나아지지를 않더라고요. 전에는 우울증을 한 3년간 복용을 하였습니다. 우울한 마음과 기력이 쇠약해져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2016년 구정을 시점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에 누워 있으면서 우울증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플러스 영적인 고민, 난 왜 이렇게 확실한 변화가 없는가 하면서 생각한 게 춘천 한마음교회에 우리 독립침례 모모교회에서 그곳으로 간 자매님이 있다는 소문에 그 자매에게 확인 전화하고 그 교회에 한번 주일 예배에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춘천에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고 남편에게 교회에 거짓말 들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고 부탁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때 빠진 적 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별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 교회에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복된 아니 우리 그 독립침례교회에서 간 자매가 이제 그 교회에 그 자매는 이제 완전히 발을 들여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그 교회에 얼마 안 있으면 3박 4일 말씀 집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남편이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춘천 한마음 다니는 자매님께 부탁해서 이곳 부천 쪽에 있는 모임이 없냐고 했더니 모임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자매님 한 분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옆곡에 사는 자매님을 소개받아서 당장 만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다 보니 그 자매도 사랑침례교회 약 1년 6개월 다녔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 교회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둥 부활을 강조하더라고요. 믿는 자들은 부활을 이미 믿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의아해했지만 아무튼 좋다 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녀와야지 마음먹고 계획을 짰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허락을 안 할 테니까 편지를 장황하게 써놓고 영적인 충전을 해야 한다는 둥 써놓고 새벽에 춘천 한마음교회로 출행랑을 쳤습니다. 오전 오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찬양 예배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의 간증을 주로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긴 하였습니다. 나름 질서 유지와 친절도 하였습니다. 각 교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목사님이 아주 교인들을 단체로 끌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이들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방언으로도 하고 소리치면서 통성기도도 하였습니다. 저도 이왕 갔으니까 한번 뭔가 받아봐야지 하고 통성기도로 하면서 뭔가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약간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틀 밤을 자고 아침 집회 참석을 하고 나니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 여기도 별거 아니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짐을 싸들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옛날에 알고 지내던 형제 모임 목사, 그 당시에는 장로 형제님이었는데 그 형제 모임에서 출교당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나름대로 신실한 부부였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좋으시냐고, 뭔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이제 답을 찾았다고 하시더군요. 목사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활과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옳은 소리지요. 그 뒤로 부천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춘천으로 주랭랑을 친 이후 옳았구나 핑계 좋구나 하고 술을 진탕 퍼마셨지요. 집에 와서 뭔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당동에 교회가 있어요. 사모님께 전화하고 방문해서 교제하다 보니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그곳에 신봉자가 되어 있었고 그 교회에서도 그곳 성도들의 간증을 동영상, 그러니까 서울에 사당동에 있는 거기에 빠져갖고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세 번 정도는 가봤어요. 어느 날은 그 사모님과 교제하다가 수요일 날 집회에 늦어서 교회 근처까지 왔다가 너무 늦고 또 교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한테 문자를 내가 보냈을 거예요. 사모님, 내 교회 근처에 왔는데 저 늦어서 그냥 가요 그런다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 사모님 간증문도 그 사당동에 있는 그 형제 모임 했던 그 사모님 간증문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한테도 보여주었더니 남편은 시큰둥하며 이제 그냥 그저 이제 그렇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모님께 형제 모임 옛날 장로 형제님이 하셨던 분, 지금은 형제 모임에서 떠났고 출교를 당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영성을 찾아서 헤매던 형제님이었어요. 그 전도 출판사에서 그 저기 저 번역도 하시고 나름 그냥 제가 존경이라기보다 그래도 신실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형제님 부부였었어요. 근데 그분 부부도 그거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만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또 찾아갔지요. 그분은 광명사거리역 부근에서 사셨습니다. 2월달 추운 때였는데 그분 집은 산꼭대기 동네에 있었는데, 좀 꼭대기에 있었는데, 불도 제대로 안 피우고, 신발과 코트를 입어야지 조금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빈궁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우울증으로 고생한다고 했더니 같이 성경 공부 하자고 하면서 당신도 그 목사님도 그 형제님이죠. 당신도 과거에 우울증을 경험했었다고 하면서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불도 못 되는 집에서 사시는데 그래서 여긴 또 뭐가 있나 그리고 생각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지요. 근데 그 형제님 말씀이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방언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러나 그분도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셨는지 방황하며 돌아다니실 때 가끔 제가 영성 집회에 여기 복음 여기 복된 소명 침례 사랑 침례 교회에 가기 전에만 저기 그렇게 영성 그 집회에 찾아다녔을 때 그때 그 만난 형제님이거든요. 그러나 좀 나아졌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이시더라고요. 방언을 가르쳐 주신다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막 입을 벌려서 방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래요. 그래서 아부다비다다다다다 비디디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니까요. 이게 진짠가? 그러면서도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아주 그냥 잘하신다고 칭찬하면서 흥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하라고 해서 계속 조금 해봤어요. 얼마나 길게는 안 하고. 수요예배, 여기 수요예배는 또 그래도 이제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려고 차 타고 가면서 아부다다 비다 했어요. 입은 가리고. 근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지면서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리고 교회 근처에 오면 늦기도 하고 뭔가 교회에 들어가는 게 껄끄러워서 못 들어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날 그렇게 두 번인가 했어요. 괜히 목사님 앞에 떳떳지가 못했습니다. 그러 저는 본격적으로 지하실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불도 끄고 밥맛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봐요. 구원 다시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조별 모임 때 노영기 형제님 계시나요? 노영기 형제님이 조장하시는 모임에서 말도 잘 안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안절부절하다가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하고 교제 좀 해주세요 하고 교제를 청하면서 목사님 저는 가라지인가 봐요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고 하시기에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서 횡설수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집에서 본격적으로 어두운 방구석에 들어박혀서 또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딱지도 않고 했어요. 멍하니 누워만 있었어요. 잠도 안 오고 시계만 보고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네요. 제가 주님을 영접 다시 해야 하는데 제 안에 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기도도 횡설수설이었습니다. 목사님께 가라지라고 했으니 목사님도 이제는 나를 출교시킬지도 몰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종배치 자매님은 구원 안 받고 가라지라고 했으니 자신이 시인했으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발표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성도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차모매님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느낌이었습니다. 시선이 예전 같지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도 나를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왕따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일 목사님 차를 타고 주일날 오후에 남편이 일찍 가니까 목사님 차를 타고 다른 모임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빨리 차에서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또 본격적으로 우울증이 자꾸 우울증이 나오네. 본격적으로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그 무렵 잠이 오지 않아서 내과 의사로부터 수면제를 열흘치 처방받아서 먹으며 잠을 잤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금방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떨어져서 예전에 다니던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약을 지으려고 가던 중 집 옆에 있던 알코올 클리닉 병원 벽에 있던 문구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면장애 클리닉. 제가 지금 수면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 타고 가기도 싫으니까 그곳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해서 감금시켜서 치료라기보다는 일단 감금만 시키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나름 친절하시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같고 해서 약을 구입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약 처방전은 주지 않고 직접 그곳에서 약을 주더라고요.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잠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먹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본죽집에 가서 죽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 남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정신병자 같다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았고 지나가는 할머님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즐겁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그분들보다 더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분들이 부러웠지만 내 행동은 80 먹은 할머니처럼 굶기고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죽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겨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과거에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고 제가 남편을 알코올 병원에 입원도 많이 시켜봤기 때문에 나도 한번 병원에 그 폐쇄병동에 입원해서 생활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도피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에게 그 알코올 병원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남편과 의사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입원하기로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입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곳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나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병원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때부터 아차하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괜히 왔나 보다 하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하는 약간의 질문을 받고 한참 침대에 안내하기에 그곳에 서서 앉지도 않고 서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어딘가 보다 이거 모르겠다. 이곳은 아닌가 보다 퇴원해야겠다 생각하고 옷도 한자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것도 갈아입지 않고 퇴원하겠다고 했더니 이왕 온 거 며칠 동안 더 있어 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나는 강경하게 퇴원하겠다고 했다. 한참을 나를 방치시켰다.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 입원하겠지 하는 눈치였다. 그곳에 들어가니 정신질환자들이 오가면서 나를 힐끔힐끔 보는 것이 더 정신병자가 되어갈 것 같았다. 계속해서 버티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퇴원시켜줄 것을 강요했다. 할 수 없어 그들이 원장을 바꿔주며 퇴원을 시켜주어서 약 2시간 만에 퇴원을 했다. 집으로 왔다. 남편이 잘했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 병원 약 먹던 것을 끊었다. 점점 더 나를 정신이 몽롱하게 환자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병원 약을 끊었다. 또다시 더욱 심한 우울증으로 빠져들었다. 남편 밥도 빨래도 못해줄 지경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밥을 챙겨줘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그 당시에 남편과 각방을 썼다. 부엌에 서서 멍청하게 서서 약 5분 내지 10분 서 있다가 다시 내 방으로 가서는 다시 눕는다. 그냥 눕는 것만이 가장 행복했다. 죽음만을 생각했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계속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그러면 자식들을 고생시키고 할 텐데 살아봐 뭘 하나. 남편도 잘 챙기지 못할 바에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당시 남편은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아파 누워 있으니 내 평생에 그렇게 말이라도 잘해준 적은 처음이었다. 당신 건강해야 돼. 난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등등 부드러운 말로 나를 위로해줬다. 아프지만 남편의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 술 취해서 들어오면서 떡볶이 오뎅들을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다. 그것도 못 먹고 버리기가 일쑤였다. 그즈음 시동생 이원호 씨가 자기 집에서 술을 먹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남편이 시누이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시켰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의 힘으로 살아났고 지금은 비록 알코올성 치매는 걸렸지만 많이 회복되어서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송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생명을 거두어 가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있으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시동생이 입원하고 시누이들이 오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들이 오셔도 나는 병원이 지척에 있는데도 가볼 수가 없었다. 아니, 가기 싫었다. 가뜩이나 우울증이 깊어졌는데 그분들을 만난다는 것도 싫었다. 다행히 남편이 나를 감싸주었고 아파서 병원에 못 온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었다. 더욱더 나는 힘들었다. 방 안에 있으면서 하는 생각이 죽어야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지? 하는 생각들로 미성년자들 들으면 안 되나 본데.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 물속에 빠져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갈까? 눈앞에 보이는 허리띠를 보면서 오늘 밤은 어떻게 인생을 끝내야 할 텐데 시동생 장례 치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온통 지배적이었다. 남편이 딸들을 오라고 해서 나를 지키게 했다. 큰딸, 작은딸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를 유치원도 결석을 하면서 나를 지키러 왔다. 그렇게 귀여운 손녀딸들도 별로 반갑지 않았다. 아이들한테 초라한 모습 보이는 것도 싫었고 창피했다.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친구들 전화도 받기 싫고 친척들 전화도 안 받았다. 내가 별일이 없나 하는 확인 전화하는 남편 딸 둘의 전화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않았다. 쓰레기도 버리러 나가려면 밖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도둑고양이처럼 살짝 나가서 버리고 얼른 들어왔다. 내 마음속에서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늘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남편은 요즘 하는 일을 추진 중이었으나 내게는 별로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탄의 속삭임이 지금 생각하니까 사탄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싫다. 너무 끔찍해서. 그런데 나에게는 머릿속에서 찬양이 맴돌고 있었다. 근데 그거는 참 이상했다. 무슨 찬양이 생각 안 나는데 찬양이 머릿속 맴돌았다. 아,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생각이 나름 들었다. 맞나요? 큰딸이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있자, 같이 여행을 가자, 맛있는 것을 먹자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다 귀찮기만 했다. 남편이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하자고 하지 않았는데 맛있는 거 사준다며 억지로 끌고 가서 장어를 사주는데 하나도 맛이 없어 못 먹는데 남편은 술까지 시켜서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나 때문에 속이 터질 텐데 참고 먹는 것으로 이 시련을 견디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 남편의 속이 얼마나 쓰렸을까요? 그리고 식당 근처에 있는 작동 부근에 있는 부천 생태공원을 오랜만에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싫었지만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따라갔다. 오래전에 가보았던 곳인데 많이 바뀌어서 너무 좋아졌지만 나에게는 별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 억지로 즐거운 척 했지만 마음은 괴로웠다. 마침내 딸이 자기 집에 가서 지내자고 했다. 막내딸이 자기 집에 가서 지내자고 했다. 할 수 없이 별 대책이 없어서 따라갔다. 힘을 내야지 하면서 딸 집에 있는 빨래와 집 청소를 하는데 예전 같지 않았다.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러나 정신을 억지로 차리려고 일도 하고 산책도 했다. 그러나 거기도 내가 있어도 편치 않았다. 신경정신과에 가기로 하고 이틀 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막내딸과 함께 새벽에 병원에 가서 예전에 진료받던 선생님께 약을 처방받아 왔다. 등 떠밀려서 갔다. 의사와 상담하는데도 나의 태도는 어리버리했었다. 바보 같았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주일에 교회에 나갔다. 나에게 가자고 하면 나는 기운이 없다고 핑계대며 사실 기운도 없고 샤워도 못 입는 것도 다 싫었다.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떡하지? 천국도 못 갈 것 같고 지옥은 가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도 무너지면서 복된 소망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느 교회를 가야지? 갈 교회도 없고 내가 왜 가라지인가 보다고 목사님께 했던 말에 후회가 되었지만 이제 엎질러진 물은 어찌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전화를 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창피하고 누추해서 오시지 마시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주소 찍어달라고 하셨다. 그때 평촌인가 어딘가에서 사역자 회의를 하시고 우리 집으로 저녁 늦은 시간에 통화할 때가 7시쯤 그곳에서 오시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릴 텐데 오신다고 하셨다. 할 수 없어 알려드렸다. 억지로 정신 차리고 양치만 하고 지하실 방으로 그 당시 우리 집은 지하실 방이었다. 햇볕도 들지 않고 아무 성도도 한 번도 안 왔다. 참고로 지금은 햇볕이 너무 잘 들고 3층 집이다. 청소도 하지 않은 방으로 청소해도 별로 티도 안 나는 방이지만 목사님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다. 과일을 겨우 깎아 놓았지만 너무 초라했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초라한 집에 오시는 것이 창피했을 것이다. 난 안 들어가 하는 것이었다. 화를 내면서 술이 얼쩡하게 취해 있었다. 저는 전화만 받아도 술 챈 거 안 챈 거 다 알아요. 그 당시 우리 멋쟁이 남편이 갈아입을 속옷이 없고 겉옷도 엉망이었다. 밥은 밥해줄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또 드디어 목사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셨다. 처음이신데 잘 찾아오셨다. 모임에서 가져오셨다면서 작은 찹쌀떡인가 하는 것을 주셨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면서 꼭 약을 처방받아 열심히 의사 지시대로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MP3도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준비해서 교회에서 주셨다. 다시 힘을 얻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병원에 같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만류하는 것도 힘들었었다. 박노찬 형제님의 아픈 양, 병든 양을 돌보시는 진실함에 무엇이라 감사를 드려야 할까? 주님께서는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목사님께서 주신 MP3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졸았는데 요즘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훨씬 덜 졸고 있습니다. 제가 과외 공부한다고 하는 것도 MP3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MP3를 듣고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있고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때로는 우울함이 밀려오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길 끈을 놓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쉬면서 운동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 잘 절감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편 사업이 잘 되어서 잘 쉬고 있기는 하는데 남편이 주일날만 겨우 나와서 걱정입니다. 주일 오후에도 옛날에는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구정 모임도 나오고 그랬죠? 예,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바쁘다. 뭐 술도 좀 먹고 이러니까 지금 아주 핑계대고 잘 안 나오는데요. 이제 기도해 주세요. 잘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잘 나올 거예요. 요즘도 자기가 이제 술을 정말 내가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본인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애쓰고 있으니까 더욱더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뺏어서.
일단은 자매님 그래서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셨으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앞서고,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뭐, 잘된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지금 정국 시어머님이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져 가면서 이렇게 질퍽대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이게 저희가 저희 지체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정국 시아메님으로서는 이 문제가 일생일대에 정말 큰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비록 오늘 조금 뭐 주의 만찬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자매님으로서는 이게 쇠가 달궈졌을 때 이 두드려야 되는 문제여서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지체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자신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서 지체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있었다는 것도 알리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를 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걸 같이 기억하십시다. 이정현 병재님, 제가 저희 집사람 이름도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은 잊어버리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정혜 형제님께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정혜 형제님이 어쨌든 말씀을 열심히 이제 준비하셨을 텐데, 오늘 그냥, 만찬만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음 주 오후에.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짧게, 급하게 또 이제 정혜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준비하신 걸 하시기보다는 또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 여유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은 요 만찬만 그냥 진행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김종혁 병재님께는 좀 죄송하고 어쨌든 이렇게 또 예정에는 뭐 저희 예정에는 없었지만 또 이렇게 정자매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그런 간증을 나눠주신 것도 또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진행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든지 지체들 앞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꺼내 놓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지체의 그러한 이야기라도 우리가 경청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용주의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어떤 조금 실리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쓸데없어 보이는, 표면상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은 다 카트를 시켜야 하는 그런 게 오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우리 믿음 생활의 일부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의 일부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장님 인도해 주시죠.
정백태 자매님의 간증을 듣는데 좋은 번연에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좋은 번연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복잡했던 심경과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 죄인의 상태에 대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마음속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죄가 발견되고 그로 인해 넘어지고 말씀을 부여잡았다가 다시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복구가 되고 그 과정들이 막 반복되거든요. 저는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나 이 생각을 처음 했는데 나중에 그 책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살펴보고 느껴지는 감정이 아 이게 나의 모습이기도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 한국의 어떤 출판사 하시는 분이 그 책에 대한 어떤 논평을 이렇게 쓰시는 걸 잠깐 봤었는데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냥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펴보았던 사람들은 분명한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물론 단순한 믿음 좋은 거죠. 하지만 삶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드러나는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가져나가 보고 울기도 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나에게 힘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이와 같은 확신들에 더욱더 다다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뒤에서 마음을 조금 졸이면서 아, 예,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예능 자매가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아, 오늘 말씀이 은혜롭고 짧나요? 그러자 제가 은혜롭다는 얘기는 아직 안 전해가지고 답을 못하겠고 짧냐는 대답에도 좀 잘 답을 못했는데 아, 좀 다음 주에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 같이 그 오늘 만찬에 우리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유대인의 유월절 연속 선상에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제정하게 하신 교회의 규례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옛 그 상속 언약을 세웠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와 대조되게 신약에 있어서는 이 자신의 피로 새로운 상속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신약교회로서 또한 보이며 주님께서 죽어주신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한 보여주는데 이 만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계속 지켜나가야 될 주님의 규례입니다. 오늘 만찬을 위해서 그 빵을 위해서 변상욱 형제님께서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계절이 바뀌고 또 계절에 바뀌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과 더불어 또한 이 땅의 계절을 바뀌기를 알리는 비를 또 내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 땅의 어떤 그 자연적인 섭리보다 더 풍성하고 세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만찬에 임하면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먼저 정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먼저 살피고 이 만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교회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떤지 또한 주님을 향해서 나의 언과 행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배반당하시던 그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또 휩쓸리지 않으시고 너무나 고운 그 가루처럼 추워도 흠이 없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만찬에 먼저 빵을 떼시는 그 구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순간에 접했다면은 그 가운데 자기의 적의를 담고 분노를 쏟아낼 것이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흰 고운 가루처럼 아무 흠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직 자신을 기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빵을 부숴서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단장할 수 있고 주님의 인성에, 고운 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흠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온갖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 안에서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전에 그 밤에 빵을 찢으시며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 빵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또한 허락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라면 어느 누구나 이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히 있는지 부모님께서 확인이 되신다면 같이 참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우리 변성현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며 주님의 만찬에 합당한 자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빵이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형제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만찬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잔을 위해서 우리 박성수 형제님께서 나와서 기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곧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나가는 도중에 교회 안에 죄악이 틈타지 않도록 교회를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나 또 우리 개인이 이렇게 예배당에 경배로 모였을 때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죄악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경배로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또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거리낌 없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교류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각 지체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각자 각양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각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은사가 밝히 드러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 지인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에 저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면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또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오실 주님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이 잔을 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다립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먹는다는 것은 또한 믿는다는 것과 또한 동일시되게 됩니다. 빵을 먹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면서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생명을 얻은 거죠. 또한 잔에 있는 어떤 음료를 마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그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또한 결론에 도달하여 주님께 경배해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기 원합니다. 320장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320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께 신 사랑으로 만든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 유대 땅에 수많은 무리가 병고침을 받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무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또한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나왔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들 또한 주님께 불러드려 주님께 경배드렸던 찬송들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묻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게 안 계시다 말하지만 참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며 또한 역사하시며 세상에 자신을 또한 드러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삶 속에 또한 돌아갔을 때 있을 일들과 또한 걱정거리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온전히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여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며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또한 힘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 또한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주위의 친구들과 일하는 그러한 장소들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께 드린 경배에 대해 정말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통하여 기도드렸습니다.